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러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그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만 열어드리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삶, 살고자 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중요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은 희한하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길을 내어드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형제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서 정실이죠. 진짜 부인입니다. 진짜 부인은 두 명이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다가 보니까 12명이 되었죠. 이 12명의 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10명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보다는 팔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매어 달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은 형들이 본체 만체 하면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팔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형들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왕 바로 밑에 권세를 가진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평생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패배자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노예라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다윗처럼 목동으로 지내고 있다가도 왕이 되게 하시는, 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만 열어드리게 되면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애굽에서도 여주인에 의해서 누명을 썼죠. 그것도 보통 누명이 아니라 그 여주인을 강탈하려고 했다는, 이러한 간음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분통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요셉이 이로 인해서 화를 내었거나 증오하고 있었거나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던 술관원장이 그 해몽대로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는 그때 그 술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몇 년이 지나갈 동안에 이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래저래 풀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그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은 이 요셉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늘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그가 이제 멀리 이국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죠. 애굽의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았죠. 그 술관원장에게서도 그는 잊혀버린 바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개인 기피 증세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을 팔았던,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요셉을 팔아버린 매증한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당당하게 서 있고 형들은 그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의 마음 속에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마음, 그 상처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45장 7,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에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요 아마 그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고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보내셨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은 보디발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감옥에 간 것조차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함께 하심에 그가 감옥에서 형통하였다 그랬죠. 만약에 요셉이 나를 이 감옥에 억울하게 보낸 이 여주인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할 것이라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면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셉이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아,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도 내 여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증오와 원망 속에서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그리고 형수들과 자녀 조카들이 다 내려오죠. 총 66명이 내려왔고 요셉의 가족과 더불어 합치면 70명이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인데요.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냉큼 달려왔습니다. 그는 안고 울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부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지만은 이제는 아마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이 형들 10명이 다 요셉에 찾아가서 엎드리죠. 엎드려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셨다고. 이제 우리들이 너를 팔았었지만 당신을 팔았었지만은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요.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형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돌아서서 웁니다.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들에 대한 그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요셉은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아마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이 증오하는 것. 사람에게 집중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만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팔아서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신 분은 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여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살아왔던 결혼 생활 한 10여 년을 들어보니까요. 이 집사님이 이해가 되어져.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옆에 있으면 한 대 쳐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인을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내 곁에 평생 동안 함께 있으면서 늘 밥을 지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늘 빨래를 해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고 늘 곁에 함께 있으면서 살림을 살고 자녀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여인이요?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정말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어디에 조금 이뻐 보인다고 해서 눈을 그쪽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요. 살아온 그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노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출근을 해서 이 집사님은 너무 아파서 매주마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는 그러면서도 치료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아픈 거예요.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요. 이 속에서 증오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생각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근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팔에 앉았는데요. 모기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피를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잡을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피를 빨아먹던 먹었던 모기가요.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모기가 빨아먹었던 것은요. 피가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집사님이요.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독이 흐르고 있구나. 그 집사님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그 환경은요. 나를 죽일 듯이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나는 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억지로라도 그 속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감사만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딱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사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그러면은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그 남편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여지고, 이 남편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갈 건데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그제 거기에서부터는요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들 그가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도록 허용을 하셨고 여주인의 모함 속에 감옥에 오도록 하셨고 그리고 술 관원장을 거기에서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셨구나. 그런데 요셉은요 이미 이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건이든지 좋지 않은 사건이든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상황은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람 또는 사건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 나를 억한 감정을 만들게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을 하셨다라는 사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이 감정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원수 같은 남편도 사실은 나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요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이 95년간 살았던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8살 때의 안과 의사가 이렇게 눈을 치료하다가 실수로 한쪽만 아니라 두쪽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그 안과 의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면서 내 눈 살려내라고 이렇게 지냈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37살 될 때에 이 크로스비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이 안과 의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그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옥 같은 성시를, 이 시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이가 37살 될 때에 안과 의사에게 편지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나도 남들처럼 볼 수 있었더라면 이토록 좋은 시상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시를 편지를 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용서의 글이죠. 자기 눈을 멀게 한 안과 의사를 용서하는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을, 세계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죠. 눈을 멀게 한 그 안과 의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눈을 멀게 한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송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크로스비가 평생 동안 쓴 찬송시는요, 8천여 곡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작사를 누가 했는지 그게 몇 장에 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사하신 분들을 다 보니까요, 많이 쓴 사람이 세 곡, 또 어떤 사람은 한 곡, 두 곡 이렇게 주로 그렇게 썼습니다. 주로 한 곡을 썼는데요.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무려 21곡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쓴 곡은 이게 한 곡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쓴 시는요, 21곡이나 들어올 정도로 이분은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찬송을 21곡을 다 찾아보았는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중에 279장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도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와 같은 추억과 같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시를 그는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을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혈기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살게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건에 부딪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만을 살도록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멋진 하나님은요,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드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살도록 인도를 해 가실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누가 고발했습니까? 십사람이 고발했죠. 이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이 십사람이 이분만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번에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잡히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포위망을 풀도록 하셨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신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십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았었습니다. 도와주었으면 도와주었지. 근데 이 십사람들이요, 이름도 좋지 않네 보니까, 다니면서 자꾸만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괘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로 원망을 돌리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치욕으로 변할 수가 있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0살 되어졌던 이 교수님이요,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딸에게 문자로 이렇게 욕을 보내고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했던 그 같은 반 아이 찾아가서 막 때리고 구타했던 일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자 보는 걸 다 살펴보았었거든요. 다 살펴보니까 그게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 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와요. 만약에 저의 딸에게 만약에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 악한 말들을 하고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일어나서 가서 아이를 막 구타했죠. 근데 네티즌들이 모두가 다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잘했다고, 나 같았어도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글을, 네티즌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은 걸 보았었습니다. 세상이요,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누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가서 분노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만 좋은 꼴을 되는 거냐면은 사탄만 좋아하는 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에 자녀가 그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가슴은 아프지만은 이 상황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용을 하셨구나.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폭력에 폭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사탄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폭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 아이들이 폭력을 하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끊쳐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이루어준 것이라고요.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굴에 만났을 때요, 그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죽였더라면 동굴 바깥에 3,0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것이 그때는 또 좋습니다. 사실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완벽한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그 상황을 허용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데요.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보았던 다윗이요, 이렇게 정탐을 나갔습니다. 아비새와 둘이서 정탐을 나갔는데 보니까 가운데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고 그 주변의 병사들 3,000명이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희한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왕이 외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병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서 불침번호를 서야죠. 그런데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잠을 자고 있었냐 하면 12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깨우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고 한번 보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8절 말씀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원수를 넘긴 겁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그냥 누워 자고 있으니까요. 한 번만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냥 죽이게 되면요, 고난의 행군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내 마음의 유혹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상황과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합격 통지서를 줍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상황 종료시키고 싶지만은 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탁 튀어나왔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그럼 만약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왕 못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 그는 이 테스트 또 받아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광야 생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보디발의 그 여주인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국무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와 같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또 허용을 하실 것입니다. 왜? 테스트하면서 이겨낼 때까지. 그 우리가 우리의 이 삶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그 아내, 그가 얼마나 자주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눈짓했다 그랬죠, 그죠?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그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옵니까? 근데 그때 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한방 먹였던 말이 있었죠. 요셉 했던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또 합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 이제벨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입에서 탁 튀어나왔던 말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을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도,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도, 죄악을 피하려고 하는 이 의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피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순간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행하셨냐 하면은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싸우려고 할 때 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말을 이 입술로 토해낼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2012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길이 잘 열려질 수도 있고,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별로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2년 이 한 해는 그냥 지난 해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멋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죄송합니다. 개떡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에 이 큰 죄를 범하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